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 인한 한반도 긴장 상황과 관련해 당사국들의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7일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과의 전화회담에서 교착상태에 놓여있는 모든 당사국의 자제와 가능한 협상 테이블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고 중국 관영 라디오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경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모든 당사국의 냉정함을 유지하고 서로에 대한 자극을 중단할 것과 각국의 접촉과 대화의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전날 미국과 동맹국들이 영내에서 벌이는 군사훈련은 한반도 상황을 핵전쟁 직전으로 몰아가는 무모한 군사적 도발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최근 한국에 핵추진 항공모함을 파견했으며 이번 주 한국 공군과 일본 항공자위대와의 합동훈련에 폭격기들을 동원하는 등 무력 시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과 정상회담을 갖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화합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양측의 화합을 위해 자신이 중재자와 조정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바스 수반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지역에 평화를 위한 새로운 기회와 지평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 협상은 지난 2014년 미국 주도의 계획이 실패한 뒤 지금까지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제임스 코미 미 연방수사국 FBI 국장이 대선 개입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코미 국장은 3일 연방상원 청문회에 나와 지난해 대선 직전에 나온 자신의 결정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에 매스껍다고 말했습니다. 코미 국장은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가 막바지에 달한 시점에서 힐러리 클린턴 당시 민주당 후보의 이메일과 관련해 새로운 의혹이 나왔다며 이를 다시 조사하라고 결정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국무부 장관 재임 시절 개인 이메일을 사용해 연방수사당국과 의회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클린턴 진영은 코미 국장이 당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이로운 결정을 내렸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코미 국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당시 결정하기가 아주 어려웠다면서 지금 생각해도 잘못된 결정이 아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한편 지난 대선 전후 트럼프 후보의 참모들이 러시아와 내통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FBI가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답변을 피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프랑스 대선 결선 투표가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도파인 에마니엘 마크롱 후보와 극우 성향의 이민 강경파인 마린 르펜 후보가 3일 저녁 생방송 TV 토론에서 맞붙을 예정입니다. 이날 토론에서 두 후보는 아직 누구를 지지할지 결정하지 못한 유권자 18%의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 격돌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마크롱 후보는 지지율 조사에서 르펜 후보를 앞서고 있지만 지난 23일 선거 이후 두 후보 간 지지율 격차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지율 조사에서 마크롱 후보는 평균 60% 대 40%로 르펜 후보를 앞서고 있지만 지난 10일 동안 지지율 격차는 3%포인트 정도 줄었습니다. 3일 저녁 TV 토론회는 2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되며 2천만여 명이 시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크롱 후보는 중도좌파 성향의 경제장관 출신으로 친유럽 연합과 친기업 정책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반면 르펜 후보는 영국에 이어 프랑스의 유럽연합 탈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 후보는 7일 결선 투표에서 최종 승자를 가리게 됩니다. 이란이 파키스탄 측에 지난주 이란 국경수비대원들의 공격을 가한 순위파 반군들을 체포하고 처벌하도록 압박하고 있습니다. 무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이 이끄는 12명의 고위급 인사들은 3일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를 방문해 파키스탄 진도부에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자이시 아라들 또는 정의군으로 불리는 반이란 순위파 반군 단체는 지난달 26일 파키스탄 서남부 발루치스탄주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이란 시스탄 발루치스탄주에 공격을 가했습니다. 이란 관리들은 당시 공격범들이 수비대원 9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했으며 1명을 납치해 파키스탄 쪽으로 달아났다고 밝혔습니다. 뷰의 세계 뉴스 김현진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4일 목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똑똑한 손전화기, 스마트폰을 혹시 사용하고 계신가요? 북한에서도 요즘 똑똑한 손전화기를 사용하는 모습을 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선진국들은 어떨까요? 여론조사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가 전 세계 14개 선진국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보급률을 조사했는데요. 예상보다는 높지 않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스웨덴이 응답자의 80%가 스마트폰을 사용한다고 답해서 1위에 올랐고요. 그 뒤를 네덜란드, 스페인, 호주, 미국이 이었는데요. 일본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겨우 50%를 조금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상위 5개 나라를 제외하면 휴대전화 자체가 아예 없는 사람의 비율도 대체로 10%를 넘었는데요. 이번 조사 대상에서는 빠졌지만 한국 같은 경우 스마트폰과 일반 휴대전화 사용 비율이 90%를 넘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사용 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사가 소득 수준이나 교육 수준에 따라서 스마트폰 보급률이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모두가 정부와 시대의 산물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타박타박 미국 여행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18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오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볼 텐데요. 5월 4일 목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다가 평안도 지방은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도에서 13도, 낮 최고기온은 14도에서 28도 기록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5m로 일겠고 서해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12도에서 23도, 신의주 12에서 17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12에서 26도, 함흥 11도에서 28도, 끝으로 청진은 8에서 17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오늘 첫 곡은 에코 스미스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Bright. 당신은 눈부시게 빛나고 있다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함께 감상해 보시죠. I think the universe is on my side. Heaven and earth have finally aligned. Days are good and that's the way it should. Sprinkle stardust on my pillowcase. It's like a moonbeam brushed across my face. Nights are good, and that's the way it should be. You make me sing.
you're dazzled by the same constellation? Did you and Jupiter conspire to get me? I think you and the moon and Neptune got it right. 'Cause now I'm shining bright, so bright. In a different way, you make what doesn't matter fade to gray. Life is good, and that's the way it should be. You make me sing ooh, la la la. You make a girl go. See that shooting star tonight? Were you dazzled by the same constellation? Did you and Jupiter conspire to get me? I think you and the moon and Neptune got it right. 'Cause now I'm shining bright, so bright. And I get lost in you see that shooting star tonight? Were you dazzled by the same constellation? Did you and Jupiter conspire to get me? I think you and the moon and Neptune got it right. I think you and the moon and Neptune got it right. 'Cause now I'm shining.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는 7월 독일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일정 중에 단독 회담을 갖기로 했습니다. 두 정상은 화요일 전화통화에서 시리아 내전 종식과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에 공동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고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개헌 논의 착수를 통해서 2020년까지 자위대의 위상을 격상시키는 새 헌법을 시행할 의지를 밝혔습니다. 또 중국 통으로 알려진 테리 브랜스테드 주중 미국 대사 내정자의 미 상원 인준 청문회 소식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통화를 했군요.
네,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화요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세 번째 전화통화에서 이 화학무기 사태를 비롯한 시리아 내전 수습 방안 그리고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대응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 통화 직후에 백악관과 크렘린 공측은 두 정상이 오는 7월 독일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일정 중에 별도의 회담을 갖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시리아와 북한에 대해서 논의를 한 건데요. 이 시리아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갔습니까?
네, 백악관은 이날 성명에서 이 두 정상이 시리아 사태와 그 피해가 너무 오랫동안 지속돼 왔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모든 나라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도적인 측면을 비롯한 모든 부분에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안전지대 혹은 비전투지대 설치에 대한 논의도 포함됐다고 부연 설명했는데요. 미국 주요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시리아에서 조속한 휴전이 성사돼야 한다는데 공감한 것으로 전했습니다.
네, 시리아 사태 때문에 미국과 러시아 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죠.
예, 맞습니다. 6년째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과 여러 반군 조직들 간의 내전이 진행 중인 시리아에서 지난달 4일에 화학무기가 사용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응징 명령으로 미군이 미사일을 발사해서 이 시리아 공군 시설을 타격하면서 러시아가 크게 반발했습니다. 시리아에서 이 아사드 정권을 지원하고 있는 러시아는 시리아 정부가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미국을 강하게 비난했는데요.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미국과 러시아 관계가 아마도 지금이 최저 수준이라면서 러시아를 비판했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가 시리아를 제재하기도 했었죠.
네, 지난달 말에는 미국 정부가 시리아를 상대로 이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사상 최대 규모 제재를 단행하기도 했는데요. 러시아는 역시 이를 즉시 비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러시아 두 정상이 직접 대화를 통해 시리아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이날 통화에 관심이 집중됐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두 정상이 북한 문제에도 함께 논의했죠.
예,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화요일 통화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해서 매우 위험한 상황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을 논의했다고 이 백악관이 전했습니다. 크렘린궁도 한반도 상황을 놓고 자세한 논의가 이루어졌다면서 푸틴 대통령은 자제와 긴장 수준 완화를 촉구했고 두 정상이 문제의 종합적인 해결을 위한 외교적인 타개책을 지향하는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이번 정상관 통화에 대해서 미국과 러시아 양측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예, 통화에 배석했던 렉스 틸러스 미 국무장관은 아주 건설적이고 생산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크렘린궁도 실무적이었고 건설적이었다면서 만족했는데요. 하지만 언론의 평가는 그다지 좋지가 않습니다. 두 정상이 시리아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이 원론적인 합의만 이뤘을 뿐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도약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합의가 없었다고 지적했고요. 또 CNN도 두 정상이 시리아와 북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자, 한편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를 만났군요.
네, 러시아 소치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화요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러시아 체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성소수자들에 대한 학대를 멈추도록 푸틴 대통령이 영향을 행사해달라고 요구했고요. 오는 9월에 독일 총선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의 각종 선거에 러시아가 사이버 전력을 동원해서 개입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푸틴 대통령은 미국이나 유럽 등 다른 나라 선거에 개입한 적이 없다면서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다는 비난은 헛소문일 뿐이라고 반박했고요. 또 시리아 화학무기 공격에 대해서도 중립적인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시고요.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개헌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소식이군요.
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자위대 합헌화가 4시대의 사명이라면서 도쿄올림픽이 열리는 2020년을 일본이 새롭게 태어나 변화하는 계기로 삼아서 새 헌법이 시행되는 해로 만들고 싶다고 수요일자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 월요일에도 도쿄 도심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새 헌법을 제정하는 추진대회에 현직 총리로서는 처음 참석해서 드디어 때가 무르익었다면서 자민당은 압도적 일당으로서 구체적인 논의를 이끌어 나가겠다는 결의를 갖고 있다며 개헌 논의 착수를 선언했습니다.
예, 이 헌법에 어떤 내용을 고치려는 건가요?
이 아베 총리는 일본의 군대 보유를 금지한 이 평화헌법이 2차 대전 종료 후 70여 년이 흐른 지금의 상황과는 맞지가 않다면서 헌법 개정이 필생의 숙원이라고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이 평화헌법은 2차 대전 전범국이었던 일본이 연합국과 합의한 건데요. 아베 총리는 일본을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 국가로 바꾸는 자주헌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해왔습니다. 그래서 아베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을 비롯해서 일본 정치권 안에 개헌 추진 세력이 구상하는 이 새 헌법에는 일본 자위대의 위상을 대폭 높여서 공식 무력 행사 기구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길 걸로 일본 언론은 관측하고 있습니다.
네. 자위대에 대한 내용을 헌법에 새로 넣는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 집권 자민당이 마련한 개헌안 초안에는 일본의 군대 보유를 명문화하기 위해서 국방군 신설 조항이 들어갔는데요. 이 반전 단체들을 비롯해서 시민사회 반대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이 운영 중인 자위대 관련 조항을 헌법에 넣어서 이 합헌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겁니다.
네, 이 아직 개헌을 하지 않았는데도 자위대 활동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죠.
예, 일본 정부는 자국의 영토나 설비가 직접 공격받지 않아도 이 자위대가 무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안보 관련 법제를 지난해 3월에 발효시켰습니다. 이 동맹국 보호에 무력을 쓸 수 있게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일본 해상자위대 최대 호위함인 19,500톤급 이즈모함이 완전 무장상태로 지난 월요일부터 사흘간 태평양 해상에서 미 해군 보급함 방호 임무를 처음 수행했습니다. 특히 수요일에는 호위함 사자나미함을 이 임무에 추가 투입하면서 활동을 확대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주재 미국 대사 지명자에 대한 인준 청문회 소식 살펴보죠.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일찌감치 새 행정부의 주중 미국 대사로 낙점했던 이 테리 브랜스테드 아이오와 주지사는 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오랜 친구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테리 브랜스테드 지명자에 대한 인준 청문회가 화요일 미 상원 외교관계위원회에서 있었습니다. 브랜스테드 지명자는 공화, 민주 양당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어서 쉽게 인준을 통과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네, 이 브랜스테드 지명자, 미국에서는 대표적인 중국통 가운데 한 명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브랜스테드 지명자는 1985년에 시 주석이 농업부 관료로 아이오와주를 방문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 30년 넘게 알고 지낸 걸로 알려졌는데요. 브랜스테드 지명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오랜 친구라는 이 독특한 위치를 잘 활용해서 양국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시 주석과의 오랜 친분이 브랜스테드 지명자에게는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브랜스테드 지명자 이런 우려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네, 브랜스테드 지명자도 일각의 이런 우려를 의식한 듯 시 주석과의 사적인 관계에 연연하지 않고 쓴소리도 가감없이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브랜스테드 지명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중국의 인권, 남중국해 현안, 타이완 관계, 무역 갈등 등 중국과의 관계에서 민감한 여러 가지 현안들을 언급하면서 오랜 친구라고 해서 껄끄러운 현안이나 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북한 문제에 있어서 중국의 역할도 강조했다고요?
예, 브랜스테드 지명자는 중국은 누구보다 북한 정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존재라면서 중국이 북한의 핵도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더 많은 압력을 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브랜스테드 지명자는 또 북한 정권과 거래해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하고 있는 중국의 은행들이나 기관, 단체들의 제재를 가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제재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이 중국 쪽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중국 외교부의 공상 대변인은 수요일 중국은 다른 나라가 자국의 법을 이용해서 중국이나 다른 나라의 국익에 해를 끼치는 것에 반대한다면서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한편 현재 중국 언론들은 브랜스테드 지명자의 인준 청문회와 관련해서 거의 보도를 하지 않거나 양국 관계를 더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발언을 중심으로 전하고 있는데요. 중국 관영 CCTV의 경우 브랜스테드 지명자가 청문회에서 다양한 중국인들을 만나겠다고 한 점을 보도하면서 중국 내 반체제 인사들 역시 만날 의향이 있다고 한 발언은 전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사회의 관계망에도 이와 관련한 댓글이나 언급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요. 있어도 브랜스테드 지명자가 양국의 관계를 더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정도의 내용만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인데요. 부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수요일 연방 하원이 오는 9월 말까지 정부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안을 표결에 붙입니다. 민주당이 이번 예산안 싸움에서 승리했다고 자축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상원 규정에 불만을 나타냈는데요. 정부 폐쇄 사태도 감수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는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패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FBI 국장과 위키리크스 때문에 패배했다고 주장한 소식 알아보고요. 반면에 제임스 코미 FBI 국장은 지난해 대선 직전에 클린턴 이메일 재수사 사실을 공개한 결정을 스스로 옹호했다는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살펴봅니다. 지난 일요일 공화당과 민주당이 올해 남은 회계연도 예산안에 합의했는데요. 하원이 수요일 중에 표결에 붙일 예정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는 9월 30일까지 연방정부를 운영하기 위한 약 1조 달러 규모의 예산안이 이르면 수요일 중에 하원을 통과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합의된 예산안은 국방비를 150억 달러 증액하고 국경 강화 예산으로 15억 달러를 추가로 책정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했던 국경 장벽 건설 예산은 빠졌습니다. 민주당이 장벽 예산이 포함된 예산안에는 투표하지 않겠다면서 강하게 나오자 트럼프 대통령이 9월에 내년 예산을 논의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면서 양보를 했죠.
예, 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공화당과 민주당이 합의한 법안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네.
양측이 모두 원하는 것을 얻었다고 강조하고 있긴 합니다만 특히 민주당이 기뻐하고 있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공화당과의 싸움에서 이겼다 이렇게 자축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이런 민주당의 태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분노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화요일 정부 폐쇄 사태를 감수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단문 사이트 트위터에 올렸기 때문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예산안 협상을 해야 하는 이유는 상원에서 60표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상원 60석 이상을 차지하든지 아니면 의결 정족수를 51% 이상으로 상원 규정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9월에 좋은 정부 폐쇄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이 상원에서 60표가 필요하다는 얘기, 이 필리버스터,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상원은 의원 개개인의 권한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의원 한 사람이 장시간 계속 연설하는 식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할 수가 있는데요. 이를 중단시키고 법안을 표결에 붙이려면 6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이를 토론 종결 투표라고 하는데요. 현재 공화당이 상원의 다수당이긴 합니다만 현재 의석 비율이 52석 대 48석, 52석 대 48석입니다. 60표, 60표에는 모자라기 때문에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반드시 이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죠.
예. 자, 공화당이 백악관과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고 있지만 이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데요.
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좋은 셧다운이 필요하다. 이 정부 부분 폐쇄 사태도 감수해야 한다. 심지어 상원 규정을 바꿔야 한다는 얘기까지 했는데 여기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이 같은 공화당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민주당이 비판하는 건 물론이고요.
예.
한때 트럼프 대통령의 부통령 후보로 거론됐던 밥 코커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하지 못하게 손전화를 4년 동안 감춰야 한다. 이런 농담 섞인 얘기까지 했고요. 또 대통령이 상원 규정을 거론하는 것은 의회에 대한 신뢰를 손상하는 일이고 또 의회 내에서도 이 신뢰를 해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역시 대부분 공화당원은 상원 규정을 바꾸길 원치 않는다고 말했는데요. 이 양당이 합의해서 법안을 통과시키길 바란다는 겁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불만을 나타내긴 했습니다만 예산안을 옹호하는 이야기도 했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화요일 백악관 행사에서 공화당이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어냈다고 연설한 겁니다. 특히 국방 예산이 증액된 점을 강조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말 들어보시죠.
These long-awaited increases will make America more safe and more secure.
네, 올해 기다려왔던 이번 증액 덕분에 미국을 더욱 안전한 나라로 만들게 됐고 미군이 필요로 하는 도구와 장비, 훈련 등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는 건데요. 몇 년 동안 정당 간의 논쟁 그리고 교착 상태가 계속된 끝에 이번 예산이 나왔다면서 이번 예산안은 미국인들에게 확실한 승리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설명을 했습니다. 한편 믹 멀버니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은 내년 예산안을 논의하는 9월까지 할 일이 많다고 말했는데요.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보긴 하지만 민주당이 지난 며칠 동안처럼 행동을 한다면 정부 폐쇄 사태를 피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듣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였던 클린턴 전 장관이 오랜만에 공개 석상의 모습을 드러냈군요.
네, 클린턴 전 장관이 화요일 뉴욕에서 열린 여성 관련 회의에 참석했는데요. 이날 크리스티안 아만푸어 CNN 방송기자가 진행한 대담에서 제임스 코미 미 연방수사국 FBI 국장과 폭로 전문 웹사이트 위키리크스 때문에 지난해 대선에서 패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말에 코미 FBI 국장이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클린턴 전 장관의 개인 이메일 문제에 대한 조사를 재개한다고 밝혔고요. 또 네. 이 위키리크스가 당시 클린턴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존 포데스타 씨의 이메일을 공개했는데 그 이야기를 언급한 모양이군요.
그렇습니다. 클린턴 전 장관은 만약 10월 27일에 선거가 실시됐더라면 자신이 미국 대통령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클린턴 전 장관의 말입니다.
It wasn't a perfect campaign. There is no such thing. But I was on the way to winning.
네, 이 완벽한 선거운동은 아니었다. 그런 선거운동이란 없다고 말했는데요. 10월 28일에 코미 FBI 국장의 편지와 러시아가 지원한 위키리크스의 이메일 공개가 나오면서 자신에게 투표하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던 사람들이 사람들의 마음에 의문을 불어넣기 전까지는 그래도 자신이 승리 가도에 있었다는 겁니다. 클린턴 전 장관은 또 러시아가 지난해 대선에 개입했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고요. 또 미국 유권자들 사이에 퍼져 있는 여성에 대한 혐오 역시 패배 원인 가운데 하나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투표용지에 올라있던 건 자신의 이름이었다면서 개인적인 책임도 있다고 시인했습니다.
예. 자, 클린턴 후보가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네, 앞서 선거운동 후원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이 코미 국장과 러시아의 대선 개입으로 패배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클린턴 전 장관은 국무장관으로 일할 때 국무부 공식 계정을 사용하지 않고 개인 이메일 계정 그리고 서버를 사용한 것이 드러나서 대선 기간 내내 이 곤혹을 치렀는데요. 지난해 이 문제를 수사한 코미 FBI 국장은 클린턴 전 장관이 보안성이 떨어지는 개인 이메일로 이 정부의 기밀을 보내는 등 부주의하긴 했지만 고의로 그런 것 같진 않다. 이 기소할 정도의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대선을 열흘 앞둔 지난 10월 말에 이 추가 이메일을 발견했다면서 재수사에 들어간다고 밝혀 이 대선판을 요동치게 했는데요. 나중에 역시 기소할 문제는 아니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었죠.
예, 이 클린턴 전 장관은 코미 국장과 위키리크스 때문에 패했다고 했는데 이 정치 전문가들의 분석은 어떤가요?
네, 이번 주 초에 민주당 전략가들이 지난해 대선 결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클린턴 후보가 패한 가장 큰 이유는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이 바락 오바마 대통령을 지지했던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유권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많은 민주당원이 이 같은 분석에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은 클린턴 전 장관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화요일 밤 클린턴 전 장관의 주장에 반박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는데요. 코미 국장은 클린턴 전 장관이 저지른 많은 잘못에 무임승차권을 주었다. 그냥 넘어가게 해줬다면서 클린턴 전 장관에게 일어난 가장 좋은 일이었다고 이 코미 국장이 클린턴 전 장관에게 일어난 가장 좋은 일이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또 자신과 러시아 관계에 관한 의혹은 민주당이 선거 패배를 정당화하기 위해 꾸며낸 일이라고 주장을 했고요. 아마도 자신이 훌륭하게 선거운동을 이끌었기 때문에 승리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제임스 코미 FBI 국장 때문에 지난해 대선에서 패했다는 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최근 발언 내용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마침 코미 국장이 의회 청문회에서 증언을 했군요.
네, 코미 국장이 수요일 연방상원 법사위원회가 주최한 이 청문회에 나왔는데요.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이메일 사용 문제를 다시 조사하기로 한 결정이 대선 판세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면 조금 메스꺼워진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코미 국장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Look, this is terrible. It makes me mildly nauseous to think that we might have had some impact on the election. But honestly, it wouldn't change the decision.
Everybody 네, 제 수사 사실을 감출 것인가, 공개할 것인가, 당시 선택해야 했는데 몹시 어려운 결정이었다고 이 코미 국장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을 해봐도 역시 옳은 결정이었다면서 옹호했습니다. 또 자신의 결정이 당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에게 도움을 준다고 생각한 적은 단 한순간도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이번 청문회에서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의혹인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증언이 나왔습니까?
네, 이 의혹은 러시아가 지난해 미국 대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내용인데요. 특히 러시아가 민주당 전국위원회를 해킹해서 클린턴 후보에게 불리한 내용을 빼냈고 또 당시 트럼프 후보 진영의 참모들이 대선을 전후로 해서 러시아 쪽과 접촉했다는 의혹이 핵심입니다. 코미 국장은 지난해 3월 하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서 FBI가 관련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는데요. 이날 상원 청문회에서는 FBI가 수집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면서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아직 수사 중이라는 게 이유였는데요. 이 코미 국장은 목요일 하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도 출석하는데 이 하원 청문회는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타박타박 미국 여행이 방송됩니다.
타박타박 미국 여행.
안녕하세요. 박영수입니다. 중국의 성인인 맹자가 어릴 때 공동묘지 근처에 살았는데요. 동네 꼬마들과 장래에 지내는 놀이를 하며 놀더랍니다. 그걸 보고 맹자의 어머니가 안 되겠다 싶어서 시장 근처로 이사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장사꾼 흉내 놀이를 하며 놀더라고 하네요. 그래서 다시 서당 근처로 이사를 했더니 이번에는 혼장 놀이를 하고 놀더랍니다. 맹모 삼촌지교, 자녀의 교육을 위해 이사를 세 번 한 맹자 어머니의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살면서 한두 번쯤 이사 경험은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미국인들은 이사를 생각할 때 어떤 걸 고려할까요? 네, 세금 적고 일자리 많고 살기 좋은 곳. 네, 가장 많이 생각하는 점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미국인들이 가장 많이 이사한 곳. 아니, 미국은 이 땅덩어리가 크니까 아예 다른 주로 이사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지난해 미국인들이 가장 많이 이주한 곳은 바로 사우스 다코타 주였습니다. 미국 곳곳의 문화와 풍물, 다양한 얘기거리 찾아보는 타박타박 미국 여행. 오늘은 사우스 다코타 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우스 다코타. 이 사우스 다코타 하면 왠지 남쪽에 있지 않을까 싶지만 실은 미국의 북쪽 한가운데 있는 주입니다. 통상적으로 미국을 동부, 서부, 남부, 중서부 등으로 구분할 때는 이 중서부에 있는 주들에 속합니다. 사우스 다코타주는 자칭타칭 무한한 다양성의 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양성이란 뭘 뜻하는 걸까? 사우스 다코타주의 웹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봤는데요. 기후부터 풍경까지, 산업부터 주의 상징까지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뜻한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좀 더 차근차근 이 사우스 다코다주를 훑어볼까요? 예, 사우스 다코다주는 50개 주 가운데서는 주 면적이 16번째입니다. 약 19만 9천 제곱킬로미터. 한반도 전체 면적보다는 작고 북한보다는 큰 면적입니다.
South Dakota is an agricultural state, both farming and ranching. And it is
사우스 다코타는 농업 위주의 주입니다. 농업과 목축이 주 산업이죠. 이웃 몬태나주에서 흘러내려와서 남부 미시시피강까지 흘러가는 미주리강이 사우스 다코타주를 지나갑니다.
네, 사우스 다코타주에서 나고 자랐다는 토박이 블레인 커트마이어 러시모 국립공원 교육 담당관의 도움말이었습니다. 사우스 다코타주의 인구는 2015년 기준으로 약 85만 9천 명, 1000제곱미터당 10명이 살고 있는 꼴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사람이 안 사는지 짐작이 좀 가시죠? 이 사우스 다코타주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 민경삼 씨에게 그곳 분위기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작은 도시는 뭐 100명 정도밖에 안 사는 도시도 있고요. 큰 도시가 두세 개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 도시는 동쪽 끝에 있는 수폴스라고 불리는 도시고요. 사우스 다코타에서 유일하게 아마 10만 명을 넘는 그 도시로 알고 있습니다. 그 노스 다코타 같으면 파르고 중심으로 여러 도시들이 같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쪽에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아마 대부분의 주들은 65마일 정도 아마 제한 속도인 것 같은데 이곳은 두절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사우스 다코타주의 운전 제한 속도가 이 80마일이라고 하는데요. 시속 약 130km. 정말 빠르겠죠? 그 이유는 물론 이 땅은 아주 넓은데 사람이 적으니까 자동차도 당연히 적고요. 또 워낙에 집과 집들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딜 가려면 빠르게 운전할 수밖에 없다고도 합니다. 사우스 다코타주는 미 연방에는 1889년 40번째 주로 합류했습니다. 블레인 커트마이어 러시모 국립공원 교육 담당관의 도움말 한번 들어볼까요?
Prior to South Dakota becoming a state, it was of course part of a territory called Dakota Territory. And prior to that,
사우스 다코타가 주가 되기 전에는 테리토리, 준주의 일부였습니다. 다코타 테리토리라고 하는 건데요. 당시 이곳에는 다양한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아주 유명한 부족인 수족이 있고요. 하지만 그들은 수족이라고 부르는 걸 싫어합니다. 일곱 개의 종족을 의미하는 일곱 개의 불로 불리기를 원합니다. 라코다족, 나코다족, 다코다족 다 일일이 기억이 안 나는데요. 모두 수족의 일부입니다. 수족 말고도 이 일대에는 여러 다른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네, 인디언들로 더 잘 알려진 이들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미국 중서부 끝없이 펼쳐지는 광활한 대초원을 마치 집마당처럼 용맹스럽게 내달리면서 들소떼를 사냥하며 살았다고 해요. 하지만 미국의 서부 개척시대가 시작되면서 백인 개척자들과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어쩔 수 없이 맞닥뜨려지게 되는데요. 사우스 다코타주의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사우스 다코타주의 서쪽, 그러니까 블랙힐스를 중심으로 거세게 저항했습니다. 예, 블랙힐스. 네, 바로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 4명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러시모어 산이 있는 바로 그 산지입니다. 당시 미국 연방정부는 이 사우스 다코타주에 도로를 건설하고 더 서쪽으로 진출하려고 했는데요. 하지만 사우스 다코타주의 원주민들은 이 도로가 생기면 자신들의 사냥감인 이 들소들이 사라질 거라면서 강하게 저항했다고 합니다. 워낙 강한 저항에 결국 미국 정부는 도로를 건설하지 않고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미국을 공격하지 않기로 조약을 맺었다고 하는데요. 다시 커트마이어 러시모 국립공원 교육 담당관의 말 들어보시죠.
And when Lieutenant General in the Army was traveling with a large group through the Black Hills area.
그런데 미 육군 소속 커스터 중령이 대규모 군사 원정대를 이끌고 블랙힐스 지역을 지나가다가 오늘날 커스터 지역이라고 부르는 곳에서 금을 발견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이 소식에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금을 캐러 이곳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들은 사우스 다코타주 또는 주 바깥에 만들어진 보호구역에서 살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당시 이들의 지도자였던 크레이지 호스, 시팅 불 등이 저항을 이끌었는데요. 크레이지 호스, 성난 말이라는 뜻이고요. 시팅 불, 황소를 끌어안쳤다라는 뜻을 가질 만큼 용맹스러운 전사들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병력이나 조직 면에서 미국 군대를 이길 수는 없었고요. 결국 대부분의 인디언들은 항복하고 보호구역으로 강제 이주됩니다. 네, 타박타박 미국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사우스다코타주에는 미국의 대통령들을 기념하는 조각상만 있는 게 아니고요.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지도자였던 크레이지 호스를 기념하기 위한 조각상도 있습니다.
Crazy Horse is another sculpture here in the Black Hills. Mount Rushmore and Crazy Horse are about 17 or 16.
크레이지 호스는 이곳 블랙힐스에 있는 또 다른 유명한 조각상입니다. 대통령들의 조각상들이 새겨져 있는 러시모어 산과 크레이지 호스 조각상은 약 16마일에서 17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크레이지 호스가 말 위에 앉아있는 형상을 조각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블랙힐스 산자락에 미국 대통령들의 조각상과 아메리카 원주민 지도자의 조각상이 함께 있는 건데요. 크레이지 호스의 얼굴 높이는 무려 26.5m인데요. 그러니까 얼굴 높이가 18m인 러시모어산 대통령들 얼굴보다 훨씬 더 큰 거죠. 하지만 지난 1948년에 시작해서 70년 가까이 조각을 해왔는데 이제야 겨우 머리 부분이 완성됐고요. 말을 타고 있는 모습까지 다 합치면 무려 172m 높이가 되는데 언제 이 크레이지 호스가 다 완성될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현재 크레이지 호스 조각 현장은 매년 100만 명이 넘는 유명한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했고요. 많은 장비가 기증되고 또 상당한 기부금도 모여져서 조각 작업을 계속 진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타박타박 미국 여행, 오늘은 미국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용맹이 서려 있는 곳 사우스 다코타주 소개해드렸습니다. 저는 박영서였고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English with you가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Hi, this is Jennifer Yu with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on the mend. On the mend입니다. On the mend means. But first, we will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Hey, how is your sister doing? I heard that she had to have surgery last week. Is she okay?
Our family was very worried for a while, but fortunately, she's on the mend now.
Oh, that's great to hear. Keep me posted.
Yes, I will.
본문에서 마이크가 Hey, how is your sister doing? I heard she had to have surgery last week. Is she okay? 여동생 좀 어떠니? 지난주에 수술받았다고 들었어. 라고 하자 제이슨이 Our family was very worried for a while. But fortunately, she's on the mend now. 가족 모두가 한동안 걱정했는데 다행히 잘 회복하고 있어. 라고 하네요. 이어 마이크가 Oh, that's great to hear. Keep me posted. 다행이네. 계속 알려줘. 라고 하자 제이슨이 Yes, I will. 응, 알았어. 라고 하더라고요. Now keep today's expression on the mend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Hey, how is your sister doing? I heard that she had to have surgery last week. Is she okay?
Our family was very worried for a while. But fortunately, she's on the mend now.
Oh, that's great to hear. Keep me posted.
Yes, I will.
T-H-E, the, mend, M-E-N-D, mend, on the mend, on the mend. The word mend means to repair something that is broken or damaged, and the expression on the mend is used when we want to talk about someone or something which is recovering from something bad. It simply means getting better, becoming healthy again. Mend, mend는 동사로 깨진 것 따위를 원상태로 보수하다, 수리하다, 결점을 없애다 또는 개선하다 라는 뜻이고요. On the mend는 병이 차도가 있다, 사태가 호전된다는 의미입니다. 무언가 고쳐지고 있다는 느낌일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이크가 제이슨의 여동생이 수술했다는 소식을 듣고 좀 어떠냐고 제이슨에게 묻자 점점 회복하고 있다고 했죠. But fortunately, she's on the mend now 라고요. 네, 그럼 예문을 통해 오늘 표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Justin is on the mend, so there's no need to worry 라고 하면 Justin은 점점 회복되고 있으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 라는 뜻이 됩니다.
Now you know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right? Then we will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Hey, how is your sister doing? I heard that she had to have surgery last week. Is she okay?
Our family was very worried for a while, but fortunately, she's on the mend now.
Oh, that's great to hear. Keep me posted.
Yes, I will.
Let's review the expression on the mend. On the mend is used when you want to talk about someone or something which is recovering from something bad. It simply means getting better, becoming healthy again. On the mend. On the mend. On the mend.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Sing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리오나 루이스의 Better in Time, 우리는 더 좋아질 거예요 라는 내용의 노래 전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이 방송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time I let you go, so I gon' be free.
The Voice of Americ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짐 매티스 국방장관은 아비그도르 리버만 이스라엘 국방장관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은 이스라엘의 안보에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으며 지역적 안보 위협 등에 대응하기 위한 이스라엘과의 협력 관계를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이스라엘 국방장관 회담은 지난 1월 이후 세 번째로 이는 양국 군 당국 간의 지속적인 유대 관계를 반영한 것입니다. 매티스 국방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이스라엘과 지역 동맹국들이 직면한 안보 상황과 관련해 상호 이해를 공유하며 서로의 안보 이익을 위해 필요한 실용적인 조치를 구체화하기 위해 진지한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스라엘은 미국이 시리아를 공습한 이후 즉각 강력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고 국제사회의 화학무기 사용 금지 원칙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미국과 이스라엘의 깊은 관계를 다시 한번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 IS는 해당 지역은 물론 이스라엘과 주변국, 궁극적으로 미국 본토에도 명백하고 당면한 위험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티스 국방장관은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IS 격퇴를 위한 연합전선은 정상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면서 적을 포위하고 고립시키기 위한 노력이 가속화됨에 따라 체계적으로 IS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또 정세 불안정을 초래하는 이란의 활동을 차단해야 한다는 점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탄도미사일과 사이버 활동을 통해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를 위협하고 있으며 이슬람 무장정파, 레바논, 헤즈볼라 등 테러 단체들을 지원함으로써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의 집권 연장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매티스 장관은 지적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또 이스라엘의 안보와 이란 및 다른 위협에 대응한 질적인 군사적 우위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약속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점도 밝혔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동맹은 이집트,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등 다른 걸프 지역 동맹국과의 협력을 아우르는 지역 안보 구조의 커다란 초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의 목표는 상호 협력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위협을 저지하고 격퇴하며 궁극적으로 적의 도발을 잠재우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입니다.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 많은 이용 바랍니다.